마태복음 60번 메시지. 유대 종교인들을 꾸짖으시고 그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심. 종교 지도자들에게 검사받고 점검받으신 후에 주님은 그분의 지혜로 그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할 것이 없는 지점에 이르셨습니다. 오히려 23장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꾸짖음과 그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에 대해 보기로 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을 꾸짖으신 그들의 외식. 유대 종교인들을 꾸짖으심에 있어서 주님은 먼저 그들의 외식에 대해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해 어떤 것들을 말하지만 그것을 행치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을 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하는 바는 좇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외식에 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이들의 어깨 위에 지우나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들 위에 놓으나 그들은 이를 들기 위해 손가락조차도 쓰지 않습니다. 저희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외적 전심하는 목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함. 5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은 양피지에 쓴 율법의 일부로 머리끈으로 이마에 착용하거나 왼쪽 팔에 메었으며 이는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에 따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넓게 하여 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위하며 율법을 지키는가를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넓혔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외모를 유지하기를 갈망했는가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청색끈으로 옷가에 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통치에 의해 규제받는 그들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수를 크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뛰어나게 그 계명들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가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휘당의 상좌를 좋아함. 6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치의 상석과 휘당의 상좌를 좋아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즐겨했으며 사람들 중에서 크게 되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함. 7절은 그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랍비라 칭함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는 선생 또는 주인을 의미하는 존칭입니다. 왕국 백성의 겸손과 대비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왕국 백성의 겸손과 대조를 이룹니다. 왕국 백성들은 그들과는 완전히 반대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시며 주인이심을 가리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계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가 계시니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요, 안내자요, 교사요, 지휘자이심을 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인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인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인도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안내자, 지도자, 지휘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우리 중에 큰 자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팔중 화 23장 13절부터 36절에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팔중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5장에는 우리에게 구중 축복이 있으나 여기에서 우리는 팔중 화를 봅니다. 첫째 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없으며 그토록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대항하여 오는 거의 대부분의 반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오지 않고 오히려 이 길로 오려고 하는 자들을 저지하려고 작정하고 전념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눈에는 이것이 가장 간교한 일입니다. 둘째 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길게 기도하여 가장하는 반면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셋째 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아들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도 또한 오늘날에 발생합니다. 극동에서 나는 천주교가 몇몇 불교인 개종자들을 그들보다 배나 더 게헨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넷째 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에서 그들의 눈물미 드러났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금의 위치를 세속적인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그 금을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성전이 금보다 큽니다. 거룩함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위치적인 방면과 성질적인 방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이 성전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질적인 거룩함이 아닌 위치적인 거룩함입니다. 아마도 그 금은 한때 시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을 때 그것은 세속적이며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이 시장에서 옮겨져 성전 안으로 놓여지면 그것은 성전에 있음으로써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그것은 시장에서 세속적인 금이었으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해 된 금입니다. 비록 금의 위치는 변했을지라도 그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적인 거룩해함입니다. 원칙은 18절과 19절에 있는 제단과 예물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예물이 제단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건 역시 일종의 위치적인 거룩해 됨입니다. 그 예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예물의 위치가 세속적인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것에 기인합니다. 제단이 제물보다 크기 때문에 제단은 제물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양이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양은 하나님께 분별되거나 거룩해 되지 않고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양이 제단 위에 드려지면 제단은 그 양을 하나님께 거룩해 합니다. 그러나 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양의 위치만 변했을 뿐입니다. 이전에 그 양은 양무리에 섞여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에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거룩함, 즉 위치적인 거룩함은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성질상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적 본성을 다룹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 주님은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화. 23절과 24절은 계속하여 다섯째 화를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심판과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루살에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소경된 인도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화.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단지 바깥만을 주의했습니다. 그 상황은 15장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손을 씻었지만 속에는 도적질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적질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되며 방탕은 정욕과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자신들을 깨끗이 했으나 내적으로 그들의 속은 돈에 대한 사랑과 정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일곱째 화.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무덤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타락한 사람들이 무덤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적으로 그들은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내적으로 그들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움이 가득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여덟째 화. 29절부터 36절까지에서 우리는 여덟째 화를 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여기에서의 비석은 의인들의 무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밖에는 많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이기 위해 선지자들의 무덤을 개조했으며 그것들을 장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34절이 가르치는 바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후에 주께서 보내신 신약의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죽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오늘날의 종교에 일치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23장 1절부터 36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책망이 왕국의 책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의 의도는 적극적인 것을 계시하기 위해 소극적인 것을 제시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왕국 생활은 23장 1절부터 36절까지에서 드러난 것과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검고 지옥과 같은 그림과는 절대적으로 대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만이 우리는 여기에 묘사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출하소서. 이 형편없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심. 점검받고 검사받으신 후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나서 그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임.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은 암탉처럼 그의 자녀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갈망하심. 37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알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새가 그 새끼 위에서 날개를 펴는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은 항상 예루살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가 너희 자녀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알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어린 새끼 위에 날개를 퍼덕거리며 품고 있는 사랑하는 새와 같으십니다. 종종 그분은 예루살렘 자녀들을 함께 모으기를 갈망하셨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조그만 새끼 위에 그의 날개를 펴서 품고 있는 사랑하는 암탉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로 함께 모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 즉 성전이 황폐해됨.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에 집이 단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이었던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으나 지금은 너희 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이 황폐케 되리라는 예언은 2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데 이는 타이터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집은 성전, 유일한 집,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집은 너희의 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강도의 굴혈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고대의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발생했습니다. 10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거역적인 유대인들 때문에 황폐하여 버림받으었으며 결국 불살라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집이 황폐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뒤어 타이터스 휘하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23장 38절은 24장 2절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오리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구절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의 훼파를 가리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거역자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보지 못함.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이 돌아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때인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은 참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주 예수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재림 시까지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많은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시리라는 것과 그들이 그분의 재림 때까지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 예수를 보지 못한 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는 믿을 기회가 아직 있지만 나라로서는 오늘 이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주님과 끝났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셨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유대인들이 그분께 올 수 있는 뒷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지위를 가진 유대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끝에 그들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그 산은 홍해의 물과 같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핍박자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은 주께 회개하고 그분을 부를 것이며 그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개개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으로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